예,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신들을 주님과 사람들 앞에 춤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는 과제로 이 4월 달을 살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슬로건으로 실제적인 삶을 신앙으로 드리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당부는 역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것들이 귀한 것도 당연히 모를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사람이 거듭난 가장 실제적인 모습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보면 바로 겸손이라고 이해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일순간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참된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극치가 있을 수도 있음은 경계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겸손한 채 하는 사람이나 진실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가려보신다는 사실이죠.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시편 138편 6절에 그렇게 경계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겸손한 자들이 복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구약성경 스바냐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기도인은 같은 겸손을 가지고 섬겨야 할 것을 당부를 하시면서 섬김이 결코 다툼이나 허영으로 될 때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없음을 가르치면서 그 겸손한 섬김의 모델이 바로 기도이심을 5절에서 11절까지 연이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자세를 간증하기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네 가지 정도로 우리의 삶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먼저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의 제목이 됐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데 이것이 결코 우리 세상에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만 못하다. 그런 자세가 모두에게 된다면 노력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겸손이라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아나브 그런 말인데 굴복당하다 또는 괴로움을 당하다 잠잠케 되다 그런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기꺼이 스스로 굴복당해서 그것 때문에 오는 괴로움조차도 기쁘게 감당하고 잠잠히 거기로부터 구원해 주실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자세를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바를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모세에 견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는 자세를 겸손에 비길 수가 있겠습니다. 스데반이 표현한 대로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했지만은 그의 교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결국 그가 애굽의 학술을 배운 같은 40년의 시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과의 목동의 삶은 모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서 이제는 애굽으로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에도 지나치게 겸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애굽으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꾸하는 모세를 봅니다. 그의 행사가 능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역시 출애굽기 4장 10절에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13절에 보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결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지. 내 민족을 돌아봐야지. 그리고 나가서 사람을 죽이던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히브리 기자의 표현을 보는 것입니다. 비로소 귀토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는 것을 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표현은 겸손이라는 의미가 헬라어로 타페이노스 그런 말을 했는데 짓눌린 상징적으로는 굴욕감을 느끼는 또는 환경에나 순서에 있어서 천한 초라한 또는 신분에 있어서 낮은 등급의 이런 것들을 타페이노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그렇게 된 상황에서의 표현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자초하는 능동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여기서 낮은 데 처하며라고 한 낮은이라는 말이 같은 겸손이라는 말로 번역된 타페이노스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이죠. 사람이 과연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을까? 뒤에서 다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나 자신이 철저하게 죽고 겸손의 극치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논리를 바울의 고백 속에서 듣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자신이 죽지 않은 겸손은 위선이고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심 강하고 교만했던 바울이 비로소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함께 못 박아 장사 지냄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아직도 예수도의 성품이 나오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옛사람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자신이 죽은 것이 아니고 또 겸손할 수도 없는 모습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다 자기 잘난 멋에 살고 자기가 상대 후보보다 낫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그런 걸 두 번째로 생각을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사야 57장 15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과 함께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시편 147편에도 그렇게 같은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 속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교회 속에서도 여전히 자존심을 지키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이 사실에 동감하지만 과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렇게 가르치셨고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사실적이고 중요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이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있겠지만 한 네 가지 정도에서만 이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그 다음 보면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표현하고 있는데 5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성공 비결은 자신을 얼마나 비우느냐 반대로 그 비워진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얼마나 채우느냐 하는 것에 비례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공간복음에 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원을 아뢰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읽게 되고 이런 주님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치신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 기도한 다음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뭡니까? 내 소원이 다 이를지라도 이 모든 것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기도 말미에는 반드시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자신을 비우지 않은 이상 그리스도께서 찰 수 없고 자신을 비우지 않은 이상 우리는 여전히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야만이 겸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우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그 다음에 8절에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고아원을 설립하고 많은 고아들을 기도로서 먹여 살렸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브리스톨의 조지 뮬러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조지 뮬러에게 어떤 사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재산도 없으면서 그 많은 일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더니 내가 철저하게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꺼내면서 머리를 거의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나서 계속하기를 그날은 조지 밀러가 완전히 죽은 날이었습니다. 남들로부터의 평판, 선택, 좋아하는 것들과 싫어하는 것들, 원망 등이 전부 죽게 되었고 그것들에 대해 조금 더 게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과 그 칭찬이나 비난에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또 형제나 친구들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칭찬을 하실까라는 데만 마음을 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데만 마음을 쓴다면 역시 겸손할 수 있고 이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밀러의 성공도 그가 완전히 죽고 변화된 날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읽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고백이 오늘 신앙의 사람들 입에서 사실적으로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제대로 겸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세 번째로 겸손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겸손하면 바보 취급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겸손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신앙을 하면서도 우리는 참 야비하긴 합니다만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뭔가? 이런 것을 헤아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겸손하셨던 주님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뒤에 보면 9절부터 11절 주님께서 겸손하셔서 종의 형상으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영화와 전귀의 자리에 있었던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전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잠언서 18장 12절과 15장 33절에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권리를 철저하게 챙기는 사람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세상에서 겸손이 유익이 되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던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겸손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적인 겸손이 아닌 겸손한 척 할 뿐이지 그것이 진실한 겸손이라면 그 겸손이 진실이라면 존경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없이는 겸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절대로 쇼일 수 없습니다. 남들에게 전시하기 위한 쇼일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정치가들은 정치 쇼를 하면서 언제나 종교를 흉내냅니다. 가령 머리를 깎는 언제 머리를 깎습니까? 대개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이제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의 2판 4판일 때 머리를 깎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연루됐느냐 하면요 조선시대부터입니다. 여러분 2판 4판이라는 말이 조선시대에 나온 말입니다. 2판승은 공부하는 스님입니다. 4판승은 절을 유지하고 절을 부지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물길고 장작패는 승려죠. 국가에서 이 절에 대한 어떤 존립을 위태롭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머리를 깎고 가서 물을 길든지 장작을 패든지 공부를 하든지 절에 들어가겠다. 그럴 때 머리를 삭발했다고요. 지금까지도 그런 행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죠. 그 다음에 삼보일배. 이건 뭡니까? 불교에서 최고의 수행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은 불교를 흉내내는 겁니다. 그리고 단식투쟁은 그리스도교의 금식기도를 흉내내서 사람들의 동정을 얻어내려는 그런 행태들이죠. 그러나 사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라는 데서 신앙적으로 볼 때는 옳지 못한 것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겸손을 보이려 한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뱀처럼 머리를 쳐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신다고 성경은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길에 다니면서 꽃뱀을 많이 봤거든요. 이 독사도 그렇습니다. 이게 좀 성질이 나면 바짝 머리를 축겨들어요. 목이 빳빳해지고 이게 납작해지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낫을 가지고 탁 친다고요. 결국 머리를 축겨드는 것은 교만한 것은 마귀 사탄의 행태이지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자세가 아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겸손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대상도 겸손한 자들입니다.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는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욥기서 22장 29절에 그렇게 말했고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시편 149편 4절에서 읽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교만한 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신앙의 이치입니다. 나는 그대로 두면 당연히 지옥으로 갈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전적으로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는 자들은 주님의 긍휼로 인해 우리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넉넉히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수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시편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의 자세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의 간구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남을 참소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탄식하는 세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도 겸손을 삶으로 실천하며 간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 겸손의 유익은 겸손한 자가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미천한 처지에 이만한 것도 은혜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불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보다도 언제나 상대와 비대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때문에 투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조용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같은 처지에, 저는 그렇습니다. 나 같은 처지에 이만큼 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신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나만한 자격을 사람들이 몰라주고 가족도 몰라주고 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공부를 잘했고 그랬는데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투정의 사람은 그 자세부터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족과 기쁨과 감사는 겸손한 자들의 차지입니다. 믿습니까? 네 번째로 겸손의 유익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은혜 받기를 간절히 갈망합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 싫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요. 은혜 받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또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어도 주어도 받을 그릇이 없으면 받지 못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그릇이 뭐냐 하면 바로 겸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뭐냐? 겸손이라는 거지요. 겸손치 못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절대로 자신의 것으로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벌써 잠언서 3장 34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늘 자신이 맨 먼저라고 설치고 덤벙대던 베드로도 만년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베드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득되진 그런 삶의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겸손의 그릇을 준비해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밖에도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치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는 어떤가? 이 말씀 역시 이 강단에서 그친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나는 어떤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진정한 섬김은 겸손에서 가능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을 섬기기 위하여 이 죄악의 땅에 종의 형체로 내려오셨고 그 섬김의 절정이 바로 희생의 십자가이며 그 속죄의 피 흘리심 때문에 오늘 내가,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뒤따르는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는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명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아시시의 프란시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낮은 자를 찾을 수 없어서 나보다 더 낮은 자를 찾을 수 없으셔서 천하고 못난 나를 택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께 오로지 순종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뿐이지 내 겸손이나 신앙이 별게 아니라고 그렇게 거부를 했다고 하는 기록들을 듣습니다. 사랑은 섬기게 하고 겸손도 섬기려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을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에 듣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하는 오늘 본문 2절 4절의 말씀은 순서적으로 이 겸손과 겸손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화해를 가져오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은 주님의 사랑의 희생 때문에 스스로 사랑의 종로로 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죽이며 겸손의 절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가득 채울 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으로 섬기는 자를 끝까지 주님은 구원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며 만족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약속이 실제적이기 위해서 오늘부터 더욱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